2015년 7월 5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통제하려는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 되지 못하도록 얽매고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 영상인데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판사와 강도 피의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판사는 백인이고 여자고요. 강도 피의자는 이제 흑인이고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남자를 피의자를 보면서 판사가 이렇게 밝게 웃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더니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는데 혹시 이런 중학교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흑인 피의자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다는 듯이 오 마이 굿니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고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인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아는 아서는 친구들이 참 우러러보고 했던 아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학교에서 가장 괜찮은 아이, the most nice kid in the middle school 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흑인은요, 그 부끄러움에 계속 울음만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서 같이 막 여러 가지 막 풋볼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제일 괜찮은 애였대요. 근데 어떡하다가 한 사람은 판사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강도 피의자로 거기에 서 있게 되었겠습니까? 판사는 백인이고 그 피의자는 흑인이기 때문일까요? 가정 형편과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해들이나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모든 것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택을 하는 것은 항상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고 과거의 경험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화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나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화를 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을 그렇게 좌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이 영역은요, 하나님마저도 터치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두려울 정도로요. 그 판사와 강도 피의자의 이제 이야기를 일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 뒤에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죠. 물론 판사와 강도 피의자로 입장이 바뀐다는 것보다 그 흑인 남자는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고 그 백인 여자는 또 울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한 11시 좀 넘었으니까요. 2시간 전에 국민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방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지금 불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을 봤더니 신문 기사에 신들의 나라 부도나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스 그러면은 아테네 그 그리스 신화들 그 신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인데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봤는데요. 어떤 만화냐면은 약 한 2500년 전만 해도 그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뭐 선진 문명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 소위 게르만족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게르만족은요, 야만족이었습니다. 근데 한 200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 독일이 그리스에 이제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는 국가의 부도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삶의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인류 역사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한 게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0년? 200년? 그전에는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몇 번째입니까? 239번째 아니겠습니까? 아직 240년이 채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유들, 왕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뭐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여가지고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할 수 있게 된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렇게 했다가는 공격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고문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지가 48%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쉽고 당연하게 그리고 언제나 항상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애당초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아무에게도 또 아무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자유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속박이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는 출애굽이죠. 매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너희에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또 과연 나는 자유인인지,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보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Out of the bondage and being restored to the original state. 그게 자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큰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도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So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자유는요,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freedom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겁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요 두 가지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좀 소극적인 개념의 자유가 있고 하나는 좀 적극적인 개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개념의 자유는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Escape fro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libert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막 묶여 있다가 매여 있다가 갇혀 있다가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Escape from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되어지는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메시아가 하게 되는 일들, job description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포로가 되어 있는데, 갇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두 번째로 적극적인 개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으로의 자유입니다. Escape to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면 이것은 무엇으로의 자유입니다. 흔히 이것을 freedo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To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our God.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을요?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뽑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죠. 뽑아내면 뭐 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텅텅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면요, 뭐 7마리가 더 들어와가지고 예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고 누려야 됩니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자유가 박탈된, 자유가 빼앗긴 자가 종입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죠. 묶인 자가 종입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못된 주인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인들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Ephesians 2:2-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맞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매여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 운행하기 시작하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인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출세하고자 하는, 또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입니다. 세상의 명예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못된 그런 성품, 성질이라고도 하죠. 혹은 성깔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과거 기억 속의 상처 등이 막 자기를 얽어매가지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툭 튀어나오고 저게 툭 튀어나오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매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여 있으니까요. 묶여 있으니까요. 늘 과거에 묶이고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나 잣대에 내가 조금 부족하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매이기는 매였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이 앞에 세 명의 주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뉴트럴한 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싫고 나는 사탄도 싫습니다. 악한 영들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매인 자로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더 클리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분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매이고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곳에서는요. 영적인 해방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얽어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설수가 많고 수근수근되고 아무리 나를 탓하는 사람이 많아도요.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갇혀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울 수는 있어도 그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놀라운 자유를 얼마만큼 지금 잘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자유의 개념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다시금 그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라.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야기하죠. 너의 개인적인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다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시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 당시에도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문제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주셨는데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막 극단으로 가는 거죠. 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죠.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죠. 극단적인.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된 것처럼 이제는 뭐 내가 막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유케 하는 종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데 오히려 종속하게 될 때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패러독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오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맛보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단어가 있죠. 자유가 아니라 바로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합니다. 방종은 영어로 self-indulgence 아니겠습니까? freedom하고 self-indulgence를 confuse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는요, 무엇에로 가기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하려고 아무리 싸워봐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때만 경험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아무리 싸워보세요, 되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제가 교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겸손의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 자유함이지 교만 가지고 막 씨름하고 분노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내가 분노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분노가 나옵니다. 방종은 금물입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자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최초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어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왜 섬겼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그렇지가 않죠. 이방신들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다 성이라든지 풍년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다 그런 신들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다시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저는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을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미국이 참 좋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번 독립기념일이 근데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알아왔던 그 미국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제가 원래 알고 사랑했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기회의 땅이라든지 개척자의 나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그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문구가 있다면 바로 자유와 평등의 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에 동조할 때만 자유와 평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자유도 빼앗아가고 어떠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 오히려 불평등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번에 말씀드린 오레곤주의 그 스윗 케이크인가요? 그 베이커리, 크리스찬 베이커리가 지금 이제 수당에서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결정이 났나 봐요.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은 벌금을 물렸는데요. 13만 5천 불의 벌금을 이제 최종적으로 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벌금을 물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레즈비안 커플에게 심리적인 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판결문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것 때문에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피해를 입었냐면은 극심한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하이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이죠. 소화불량, 입맛 상실, 편두통,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좀 창백하고 아프게 되는 거, 다음에 담배를 다시 피게 된 거, 체중이 증가하게 된 거, 그리고 worry,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13만 5천 불을 하라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거는 뭔지 아세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앞으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법이, 나라가 금지를 시킨 겁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어디 그 컨퍼런스 갔다가 이제 이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딸인 그 변호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뭐 아주 인신공격하면서 막 무슨 뭐 욕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아주 나이스한 그런 커플인데요. 그냥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식 하는데 웨딩 케이크 만들어 줄 수 있냐 해서 그 사람도 정말 나이스하게, 아 근데 신앙에 좀 위배되는 거라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알겠다 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빵도 팔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내 신앙적인 양심과 가치에 위배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게 팔게 되면 그것 자체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결론들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가치 위에 세워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7월 2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독립기념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인 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썼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Pray for them as they appeal the ruling and for other Christians experiencing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ir faith, faith right here in the land of the free. 마지막에 the land of the free는 이렇게 따옴표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명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The Star Spangled, 그죠? Banner. 미국의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The Land of the Free.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Land of Free에서 이제는 신앙적인 자유가 없어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종입니다. 미국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방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자발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는 자발적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죄를 짓는데 자유로워라.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인디펜던트 했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이고 문제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할 때, 매일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자유에서 오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bond serv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bond servant. 이 bond servant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노예들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허락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때가 되면요 모든 노예들을 희년 그래가지고 다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주빌리 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넌 노예가 아니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결혼도 시켜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다 입혀주고 너무 좋아. 자유인이 됐지만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가 선택해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다시금 그 주인의 종이 된 걸 born serv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를 뚫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born servant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born servant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와 문제에서 자유케 하셨죠. 근데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죄짓고 다시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유만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께 매인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의리 좀 지킵시다. 제가 참 좋아했던 말이 진충보은, 충성을 다해 은혜를 갚자. 제가 한때 막 방황하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가 내 마음으로 딱 한마디 표현했던 게 있습니다. 회개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딱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betray you, God. 그게 저의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태신앙들은 알거든요. 막 교회 안 나가고 막 뻘짓 다 해도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믿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그 짓거리마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또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둘러주시는데 내가 헛된 거 나중에 후회할 것 그거 쫓아간다고 주님 주신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종속돼가지고 늘 죄의식 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요. 또한 해방되어 있다고 방종하고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귀로부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못된 주인들로부터 자유한 자다.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자유로운 자다. 그렇게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Don Potter의 Prisoner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에 다시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 can't turn away. Only love can take my heart captive this way. That's why I say I'm a prisoner. Can't explain this mystery. I'm a prisoner. I don't want to be free. I'm a prisoner. I'm just as caught as I ever was, but I'm a prisoner. Oh. I'm just as caught.